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오늘도 죄인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고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명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예배당에 나온 이들이 주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주께로 더욱 나아오는 자들이 주님 하나씩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나누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한두 마디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유명한 떡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떡 다섯 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갑자기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열두 사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도들이 이러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 12명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모여,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혹은 그인 줄, 원문에는 그인 줄 알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혹은 전통 본문에는 저희보다 먼저 가서 그에게 모였더라. 가서 그에게 모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돌아와 전도일 때 전도자, 전도로 둘씩 둘씩 보냄을 받고 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거죠. 돌아와 예수께 모여 그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일을 했고 그들이 가르친 것은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포했을 뿐 아니라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사람이 왜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지 설명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깨닫고 있나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그러지 않아도 죄인이 고생하는 수고로운 세상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죄의 징벌인데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한 대로 그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사는 인생이로다. 그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죽고 지옥 가게 되는 처지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또 천국 백성 되어야 된다. 회개의 이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위로 계명 지켜서 의인 될 수 없고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라. 진짜 참 쉬운 일이고 좋은 일이죠. 우리가 잘 지켜서 하라 그러면 도덕성이 있는 사람은 몰라도 연약한 사람은 다 실격이고 도덕성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고, 또 돈으로 산다 그러면 더더욱이 돈 없는 사람들은 천국 티켓을 못 살 테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얻어라. 그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만 빼고, 안 믿는 사람은 암만 믿으라고 해도 믿기 싫다 그러면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고 구원을 얻어라.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자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설명했을 것입니다. 전도는 선포와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선포지요.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조금 부언해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라. 참 바쁘게 가서 태평하게 먹는데 관심이 없고, 먹는 일에 너무 관심 두지 않고 말씀 전하고 또 병자들 좀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다 쫓아내고 그 일로 바빴던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들도 많이 몰려들고 귀신 들린 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났을 듯합니다. 사람은 하루 몇 번 음식의 섭취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바쁘게 사는 걸 가만히, 특별히 여성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조금 집사람도 뒤늦게, 젊을 때는 많이 돕지를 못하다가 요새는 조금 도와볼까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가까이 좀 보니까, 와, 이렇게 세 끼가 아침 먹고 준비하고 아침 먹고 치우고 또 조금 있으면 점심 먹고 또 점심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나면 또 조금 있으면 저녁 먹고 매일 먹는 거 먹다 보니까 하루 다 가더라고요. 와, 이게 하루에, 그래서 한 끼만 먹으면 딱 좋은데, 한 끼 먹으면은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세 끼를 먹게 하시니까 세 끼도 다 정한 시간에 잘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러고 또 적절하게 잘 골고루 잘 먹어야 되지, 대충 먹으면 또 약해진다고 그러고 하니까 3대 영양소인지 몇 대 영양소인지 우리가 영양소를 다 골고루, 단백질도 좀 섭취해야 된다고 뭐 다 요새 하도 건강상식이 많으니까 그러고, 그리고 탄수화물도 좀 먹어야 칼로리가 있어서 힘이 나고 또 적당한 다른 무기질이나 비타민도 다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그 말이 맞는데, 그러니 그게 골고루 먹으려면 예,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몇 번은 먹어야 되고 또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저녁에 좀 잘 자야 되는데 일찍 그렇게 자게 되질 않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 4시면 다 또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은 그거부터 거꾸로 해서 7시간, 8시간 자라고 그러는데 8시간 자려면 보통 어림도 없고 6시간도 자면 잘 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생활 패턴을 잘 자기가 정리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첫째 자리에 먼저 두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도 아시고 때때로 휴식이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날마다 밤을 주셔서 잠을 자고 쉬게 하시는 줄을 압니다. 왜 자꾸 낮만 있지 않고 밤도 있는지, 쉬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요새 물론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낮밤이 바뀌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러면 낮에라도 불 다 끄고 캄캄하게 해놓고 또 이건 또 뭐 눈에다 뭐 하는 거 뭐 안 되거든 걸 하고 캄캄하게 밤처럼 하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어야 돼. 좀 잘 또 쉬고, 또 7일의 하루는 휴식의 날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좀 쉬고, 주일날도 좀 쉬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는 좀 푹 쉬십시오. 주일날 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그런 말이지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게 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죄송해요. 우리 찬양대나 우리 제정신이나 보면 쉬질 못하고 아이고 주일날 쉬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오히려 주일이 더 바쁘고 힘들겠다 싶으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이 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고 그러겠죠. 자, 이 방 들어가서 하는 일은 쉬지 않고 일하는 일이고 찬양대도 끝나고 여러분 다 갈 때 오후 예배 후에 또 한두 시간 연습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주일날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그래서 오전 오후 예배 힘써 참석하고 남은 시간 쉬는 시간이 충분히 있죠. 예배는 한 시간이니까 한 시간씩 두 번 두 시간 하고 나머지 쉰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좀 푹 쉬시면 좋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일행이 쉬는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사모함과 열심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하게 쫓아오네. 쫓아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아이고 쉬려고 좀 피해서 저쪽으로 가서 좀 쉬자 그러고 가는데 글로 사람들이 미리 알고 또 다 모여와서 큰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나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바른 말씀을 갈망하여 원근 각처에서 모여왔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바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어떤 오늘날 어떤 교인들하고 좀 달라죠. 오늘날은 바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은 바른 말씀을 찾아서 먼 곳에서도 달려오는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증거대로 그는 그때 병자들도 고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는 주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표현대로 배교와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고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본인이 조금만 관심이 있고 힘쓰면 정말 좋은 시대예요. 저는 생각하기를요, 제가 오늘 시대에 젊은이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저는 돈이 없어서 기독교 서점들 젊을 때 뒤적이면서 이렇게 책들 구경만 하고 돈은 없으니까 제일 싼 거 조그만 책자들 있으면 한두 권 그저 사고 그런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웬만한 자료들은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책을 구태여 사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미국 가서 필요하다면 매튜 풀의 주석 지금 세 권으로 된 그 깨알 같은 것이 늘 책꽂이 앞에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서 그분은 뭐라고 해석했는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는 매튜 풀의 주석 그것을 PDF 파일로 올려져 있는 것을 다 링크라고 걸어놨어요. 누구든지 가서 열어보면 그거를 자기가 볼 수 있는 돈 없이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등의 엄청난 자료들이 빅데이터 시대라고 누가 말하는 대로 정말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서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관심만 있으면 성경을 읽고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설교도 부족한 종의 설교지만 설교가 벌써 아마 3천 개는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만 3천 개.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더 명확한 영상으로 거기에는 더 정리정돈을 잘 돼 있는 것이 엄청나게 몇천 개의 설교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얼마나 요새는 기기들이 발달됐는지 스마트폰으로 금방 치면 금방 설교가 뜨는 정도로 와 옛날에 초기에 나왔던 컴퓨터처럼 껌뻑껌뻑 하면서 한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키자마자 금방 나오는 요새 뭐 말로 뭐 SSD라고 하던가요? 무슨 아주 그 얼마나 속도가 옛날 같은 HDD가 아닌 그런 속도로 모두가 예,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점점 빨라져서 무슨 4세대 통신이니 어쩌니 하는 그런 말들도 있는 것 같던데 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읽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성경을 듣고 성경 강해를 듣고 또 듣고 복습하고 원하는 것을 찾아서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과거보다는 엄청 뛰어나게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계속 책은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너무 디지털로만 가지 말고 책을 자기 책이 하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원래 책이니까 책을 읽고 또 디지털도 유능하게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하지만은 책을 읽고 연구하고 또 전하는 자는 전하고 가르치고 충실하게 목사들은 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복습시키고 가르치고 충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저거 조금 해서 몇십 년 해도 성경을 전체 가르쳐보지도 못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고 또 듣고 그것이 옛길이요 바른 길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설교를 성경 우리가 부흥에 그러지 않고 사경에 그러죠. 성경을 많이 강론했어요.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요새는 전부 다 좀 이상한 풍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식은 옛길은 성경에 충실한 강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5절 보십시다. 때가 저물어 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은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리이다. 아마 산수를 잘했나 보죠. 계산을 해서 지금 몇 명 모였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노동자의 품삯은 다양하지만은 10만 원 치면은 10만 원에 200일 하면 2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 텐데 그래도 부족할 텐데요. 우리는 그런 돈도 없는데요. 그런 뜻이겠죠.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었겠지만 설령 그런 돈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어디서 그 많은 수량의 떡을 구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싣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저녁에 그 불가능한 일을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안 될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신적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주님은 다 아셨겠지만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여러분 떡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떡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좀 숫자 파악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배고파서 하나씩 다 먹고 떡이 다 없습니다. 떡이 지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먹을 떡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얻은 음식은 단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은 한 아이가 어린 소년 같은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도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이죠. 그 아이는 그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바쳤습니다. 아이고 기특도하다. 자기도 배가 고파 죽을 텐데 배고파 죽겠다. 배고픈데 아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거 먹어도 자기가 시큼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 거기도 어른들이 있는데 같이 참여해서 예수님 말씀도 잘 들은 것 같고 우리가 시온이처럼 잘 들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누가 떡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선뜻 자기 갖고 있던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떡이 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것을 바치기 싫어했다면 강제로 빼앗아 주님 앞에 가지고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도 배가 고팠을 텐데 그것을 바쳤습니다. 이 작은 것 그러나 그 귀하게 바쳐진 것 그것을 가지고 주께서는 그 저녁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많은 밀 이삭들을 맺고 한 마리의 물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알들을 낳는지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되고 있으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경험하고 어부들은 가서 고기를 잡을 때마다 알을 배웠구나. 알이 이렇게 알탕을 해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다 아는 것이니까 경험하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에서 이미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떡 다섯 개로 많은 떡을 만드시고 하고자 하시면 이 돌로도 떡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떡을 떡 다섯 개로 많은 떡을 만드시고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물고기를 만드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신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39절 보십시다. 제자들을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마가복음은 사실은 마가가 썼지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협력자로 쫓아다니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잘 듣고 메모도 하고 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죽은 후에 복음서를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인데 아주 베드로의 필지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들도 나오고 아주 목격자의 그런 표현처럼 그러니까 그냥 앉은 것이 아니라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이런 표현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푸른 잔디 위에 이런 생생한 표현이 나옵니다. 푸른 잔디밭은 그날 저녁 무리들의 야외 식당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히셨고 그러므로 그 저녁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자들의 수는 쉽게 파악되었습니다. 100명이면은 그러면은 50무리가 있으면 5,000명이 되나요? 또 뭐 그렇게 딱딱 숫자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대략적인 숫자겠지만 말이죠. 무리들은 무슨 음식이 나올 것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보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음식이 공급될지 어떻게 하시려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뭐가 안 나오면 큰일 날 테인데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그의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섭리신앙,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이제 기다리고 보라, 기다리고 보라. 마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무리와 같이 너희가 잠잠히 야단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보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칠 때 물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41절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의 제자들에게 원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축사하시고 라는 말은 감사하다 축복하다는 뜻이죠. 예수께서는 감사하시고 떡 다섯 개 많은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이 앉은데 떡 다섯 개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셨다. 나누어 주셨다.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줄어들지 않고 떡 다섯 개 그러면 하나 나누면은 그다음에 네 개가 남아야 되는데 5 빼기 1은 4대 하나 나눠주는데 또다시 여기에는 5가 남아있듯이 말하자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이제 다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계속 주님은 나눠주시는데 계속 거기에는 떡이 있게 와 신기한 현장을 제자들과 무리들과 특별히 그 음식을 주님께 드렸던 아이가 가까이에 있었다면 아이는 보고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드린 그 도시락에 또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만 드렸는데 그것이 아 지금 또 있다 저기 나누었는데 또 거기 또 있다는 아이고 세상에 팔짝팔짝 뛰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너무 감격적인 광경을 보고 아마 그 기억은 그날 저녁뿐 아니라 그 아이는 아마 여러 날 동안 나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예수님 제가 드린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갖고 5,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것은 그 가슴 속에 뛰는 가슴 속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42절 마저 다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입니다. 배불리 먹고 와 떡 한 개 겨우 아이고 입만 버렸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 코피노스라는 말을 바구니보다 광줄이나 바구니나 뭐 그게 그건지 몰라도 바구니 하면 제 개념에는 조금 작고 광줄이는 조금 커 보이는데 예, 원문에도 코피노스라는 말은 예, 조금 큰 예, 광줄이 열두 광줄이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고 남았단 말이죠. 와 세상에 예,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열두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날 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기적의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육신적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뜻이죠. 남은 떡을 거두게 하신 것은 기적의 떡이 오용되지 않게 하시는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념물을 신성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가 5,000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자와 아이 외에 그렇게 아예 설명을 더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그러면은 남자 외에 여자들도 아이들도 꽤 있었을 때인데 떡을 준 예 그 아이를 포함해서 말이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만 명은 아마 넘지 않았겠는가. 훨씬 여자들도 많았을 터인데 요즘 교회에 여자들이 많듯이 떡 기적의 일은 만여 명의 증인을 가진 사건이었다고 보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떡 기적은 사람들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떡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없고 사람도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 엘리사 땐가 예, 그런 기적이 조금 작은 기적이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많은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준 것이 세 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세 경우의 세 사건의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사건들이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기적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 같은 기적들이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보이고 있는, 복음서가 보이고 있는 핵심 첫 번째 진리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는 유대인의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이시다. 그것을 깨닫느냐, 그것을 믿고 구원 얻어야 되는데 깨닫느냐, 그것이 복음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증거를 풍성하게 주시면서 이래도 안 믿느냐, 이 도마 같은 자야, 도마야, 이래도 안 믿느냐,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터인데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더 기적은 사람들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증거. 둘째로 예수께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녁까지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 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도 바로 전했겠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모여와 그 말씀을 듣. 그들이 무슨 재미있는 공연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말씀을 듣는, 오늘말로 하면 성경 강의, 성경 강론, 설교를 열심히 듣는, 그것을 위해서 모여온 그 무리들에게 떡 기적을 행하셨다. 떡 기적.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시면서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는 것. 아까 새끼 먹느라고 시간 많이 보낸다 그랬는데 먹는 것. 사람이 먹어야 사니까 또 맛있게 먹어야 살잖아요. 잘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잘 드십시오. 힘이 있으면은 맛있게 간을 잘 맞춰요. 음식은 간이 문제니까 간이 싱겁고 간이 너무 짜면 몸에도 안 좋고 짜면 안 좋고 싱거우면 맛이 없고 적당하게 할머니 손맛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양념이 좋아서가 아니라 간을 잘 맞춰서 간이 딱 적당해. 이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간간하게 됐다. 딱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큼 다른 양념이 없어도 그 맛있어. 김치도 맛있고 모든 게 나물도 맛있고 다 국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간을 잘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신다.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걸 아신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먹는 것하고 또 입는 것하고 여름에 좀 시원한 옷, 겨울에 좀 따뜻한 옷, 예, 적당히, 예, 많진 않아도 한두 개씩은 있어야 되는 걸 아시죠? 매일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면 옷장을 열었다, 열어서 옷, 예, 다 꺼내놨다가 이 옷 대봤다가 놓고 저 옷 대봤다가 이게 이것도 안 되겠고 저것도 안,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것은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꼭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 입을 옷 한두 개, 또 먹을 양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 주셨다. 뭐 여기 육신의 양식을 주셨다. 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는구나. 오늘 아까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장로님은 동대문에서 직접 예, 일하시니까 예, 우리나라의 제일 남대문 시장이 예, 한가하면 큰일 나고 동대문 시장이 한가하면 그 더 큰일 나고 동대문은 우리 온 한국 전체에 소매상들이 새벽마다 몰려와서 차로 몰려와서 도매상 물건들을 다 실어다가 온 전지에 뿌리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까? 동대문 시장, 밤 시장은 특이한 시장일 것인데 동대문이 죽어버리면 한국의 경기가 죽을 테인데 걱정이다. 이게 참 요새는 뭐 다 중국의 무슨 뭐가 뭐 어떤 뭐 인터넷 쇼핑 뭐 머리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다 이제는 예, 시장들이 죽어가면 큰일인데 예, 걱정이다 하는 게 좀 있죠. 어려운 때에 육신의 양식 걱정이 없지 않은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줄을 믿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배고픈 5천 명, 만 명의 무리들에게 필요하면 비상하겠다. 그렇다고 오늘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해요. 게으르지는 말고 열심히 일만 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줄을 믿고 셋째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물론 여기에 본문에는 것이 없어요.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요한복음에서 그 기적을 이룬 후에 주님이 교훈하신 교훈이 나오는데 그 교훈의 요점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본 대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진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듯이 육이 살죠. 배고프면 죽어요. 장사라도 먹어야 살죠. 잘 먹어야 건강하죠. 아, 잘 먹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없고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거 제가 그런 건 얘기했죠. 어떤 때는 관찰하면서 저분이 돌아가시는 건 병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돌아가셨다. 영양실제로 돌아가시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곡기가 끊어지면 노인들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드십시오. 예. 노인들이 하나님께서 사시는 만큼 살게 너무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은 적당히 때우면은 예, 그러면 빨리 가십니다. 빨리 가시고 싶으면 적당히 때우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사는 만큼 내가 예, 자녀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살다가 가리라 하려면 잘 들어요. 힘들어도 맛있게 뭐든지 입에 땡기는 것을 챙겨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육신의 양식이 생명과 직결되듯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의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늘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 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 영의 양식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의 양식 주셨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주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 증거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 나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교훈이 내게 늘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오늘 좋은 시대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은 제 생각에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 효도가 아니고 예, 스마트폰 예, 설교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사다 드리고 그 앱 여기다 깔아서 딱 보이고 요것만 누르면 설교 나옵니다. 요것만 누르면은 유튜브도 나오고 우리 홈페이지 예, 올드페이스.com 거기에 예, 성경 강의 거기 딱 나옵니다. 해서 노인들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다 끊어져서 여기 우리 한 권사님들 예, 90노인이 예배당 참석하다가 고관절 수술하고 저 요양원 수원으로 가 계신데 보니까 그 요양은 어떤 요양원인지 성경책도 싸서 돌려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책 돌려보내면 그분은 핸드폰이 옛날식의 폴더폰이라 유튜브를 들을 수 없어. 그래서 답답해서 아휴 내 마음 같으면 내가 그 유튜브 나오는 핸드폰 하나 사드려야 되나. 그 돈 몇만 원이면은 그 실컷 들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노인들이 그 말씀 하나 듣지 못해서 답답한 지경이 있는 와 참 답답하다 속상한다 그런 거 생각할 때 속상. 여러분 자녀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예, 부모를 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 효도의 첫 번째가 예, 부모님 정말 효도하려면 교회 가까이에 집 얻어드리고 2층 집 아니고 1층 집 예, 계단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1층 집 얻어드리고 교회 가까이에서 예배당 늘 다니게 해드리고 예, 또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사다 드리고 그 첫 번째지. 그거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 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잘 나와서 주님 잘 섬기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조금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도 기억해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이 믿고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